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6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과 28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공상 영화나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참으로 어마어마하고 끔찍하고 처참하고 잔인한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월 11일 오전에 온 세계를 경악시킨 사상 초유의 사건이 미국의 중심부를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이미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신 것이지만 잠깐 요약을 하면 세계 경제를 상징하던 뉴욕 맨하튼의 명물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가 여객기를 이용한 자살 테러로 아주 맥없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세계 초강국으로서의 이 미국의 군사력을 대표하던 워싱턴의 그 펜타곤, 미 국방성이 또 일부가 테러에 의해서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뭐 크게 보도는 안 됐지만 그 정치의 중심부인 국회의사당에서도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무부 건물 주변에서도 차량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동시다발성 테러로 이 세계 초강국 미국의 심장부가 쑥밭이 되고 그 미국의 자존심과 체면은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집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약 3,000명 이상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1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또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국가적 그 경제 손실을 감안하면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잔악하고 무자비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낸 이 거짓 종교의 신념과 사상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그 회교 원리주의자들의 산발적인 혹은 집중적인 테러 행위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기들을 위협하고 또 어쩌면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미국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성전,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순교하면 천국에 가서 신의 옆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신념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사건 직후에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자기도 그 자살 테러의 한 일원이 되고 싶다는 신청이 아주 쇄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입니다. 근데 과연 이 온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엄청난 사건이 장래 이 세계사에 또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 단상에 시사 문제를 그렇게 들고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하나님 말씀으로 강론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번에 이 사건은 워낙 정말 심각한 사건임과 동시에 성경에 예언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예언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언에 나타나 있고 미국이 장차 이 세계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까지 꽤 상세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전도의 기간 중에 꽤 자세하게 다룰 것이지만 뭐 지금 이 시간에는 잠깐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예언의 계략을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미국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새끼양처럼 생긴 이 두 뿔 달린 짐승은 미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청교도의 정신으로 시작한 이 미국을 새끼 양으로 비유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 말을 용처럼 하더라고 했습니다. 용은 성경에서 사단 혹은 마귀를 상징한 것인데 결국 이 미국이 처음에 시작됐던 그 청교도의 정신을 버리고 변질된 모습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그 뒤에 나온 예언을 종합을 하면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네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로 장차 결국 이 세계는 교황권이 장악하여 지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교황권이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인데 그 교황권을 옆에서 도와줄 혹은 앞서서 도와줄 세력으로 미국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장차 미국은 이제 변질한 모습으로 교황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이 상세한 배경과 증거 자료는 제가 이번 전도의 기간 동안에 다 제시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영의 역사로 등장하는 이 강신술을 가지고 온 세계를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의 미국에 관련된 예언이고 세 번째로는 이 교황의 권세 혹은 이 로마 교회의 권세로 시작된 일요일 예배 혹은 일요일 휴일을 이제 강제 법령으로 만들어서 온 세계적으로 강요하게 되는 일을 미국이 앞장서서 할 것이라 그런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교황의 권세를 상징하는 일요일 강제 법령을 통해서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은 역사의 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도해서 할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이 지금 엄청난 테러를 당하게 되었고, 미국은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심히 분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지금 세계를 그 초강국이라고 하는 그 무력의 힘을 가지고, 또 경제대국의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좌우하는 그런 행세를 해왔습니다. 미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 군사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어떤 일을 해도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세계적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살해한 범인에게 주먹질을 좀 했다 이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아무나 주먹질 하면은 대번에 폭력범으로 잡혀가지만, 자기 아들을 살해한 범인에게 주먹질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을까요? 그렇게 쉽게 문제 삼지 못합니다. 이제 미국은 이번 테러 피해국으로서 자기 주먹을 상당 기간 동안 자유롭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함부로 하진 않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로부터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들조차도 미국에 대하여 좋은 그 쪽으로 긍정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무슨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 테러에 대하여 동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그 분노한 모습으로 그 엄청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어떤 영향을 틀림없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쳐나갈 것입니다. 아마도 명분은 이런 것이 되겠죠. 테러와 폭력을 근절하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명분은 그겁니다. 그 명분을 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은 미국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비난할 명분이 이제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피해를 입고 화가 나가지고 이런저런 제재를 할 때 세계 여러 나라들은 아마도 잠잠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경제 문제는 어떤 파장이 올 것이냐?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뭐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세계 경제가 상당히 혼미한 가운데에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경제 현실을 그저 무식한 사람 눈으로 봐도 세계 경제가 지금 아주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번 사건으로 어떤 경제의 문제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어차피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아마 세계 경제를 좀 이렇게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아까 계시록 13장에 미국이 이제 나타나서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한 강력한 세력이 세계 경제를 통제하게 될 시기가 올 것인데, 아주 단정적으로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가능성이 이제 우리 눈앞에 온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무슨 뭐 정치, 경제, 이 시사 문제에는 뭐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 이 사건 자체, 이 도시의 거대한 빌딩이 백주의 테러를 당해서 무너진 그 사건 자체를 좀 예언적 안목에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도시화 혹은 도시에 대하여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쉬운 예로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사람들이 큰 빌딩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지금 무슨 탑을 쌓는 계획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계획입니다. 큰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을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인간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큰 빌딩을 지어서 함께 모여 살자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전 당한 그 쌍둥이 빌딩의 폭탄 자살 테러 사건 그 피해가 왜 엄청났습니까? 그 속에 많은 회사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벨탑의 목적은 모이자는 것입니다. 사단이 모임을 자꾸 부추기는 것은 도시화를 부추기는 것은 이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야 이 죄악의 전염 속도가 빨리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는 아주 쉽게 죄악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중단시키시고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벨탑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에 관한 어떤 경고성 기별 혹은 심판이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간음을 행하고 다른 색을 따라갔다 했을 때 다른 색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연애입니다. 그 소돔아이트라고 하는 것이 그 남색자, 남성 동성 연애자들을 말합니다. 소돔아이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소돔에 도덕적 죄악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즉결 심판으로 치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진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성안에 있던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 속에 의인이 50명 정도 있으면 그 50명 의인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의인 50명을 인하여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50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내려와서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10명을 인하여서도 도시를 멸망하지 않겠다. 이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직결 심판으로 불로 멸망당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모든 도시가 한꺼번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거대한 도시들이 죄 때문에 허물어져 갈 것입니다. 아직도 이 죄악의 도성들이 폐허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속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속에 아직 이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아직 폐허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 107페이지와 110페이지에 걸쳐서 이 도시에 대한 죄악을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혹시 이렇게 좀 단체로 이 책을 구입하셔서 뭐 얄팍한 책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이렇게 도시의 죄악을 경고합니다. 오늘날 도시는 급속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가고 있다. 많은 휴일이 나태함을 조장시킨다. 극장에 가는 일과 경마와 도박과 음주와 흥청거리는 흥분적인 오락들이 온갖 욕정을 극도로 자극시킨다. 세계적으로 도시들은 죄악의 온상이 되고 있다. 어느 쪽에서나 죄악에 대한 것을 보고 듣게 된다. 어느 곳에나 유혹과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유혹들이 있다. 도시 속에 잠재하고 있는 혹은 드러나고 있는 죄악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휴일이 그 죄악과 나태함을 조장시킨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점점 많은 휴일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한 후에 평안한 쉼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놀기 위해서 휴일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 5일째 근무가 되면 참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지 몰라도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주 5일 근무 제도가 발효가 되면 이 죄악의 강도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이틀 동안에 놀면서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몽롱한 기분으로 마음 놓고 죄 지는 데 쓰여지는 시간이지 그것이 좋은 일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로 가득 찬 도시,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큰 빌딩에 대하여 이러한 경고가 나옵니다. 세상에 무서운 타격이 임할 것이며 막대한 비용으로 세워진 위험 있는 호화로운 건물들은 확실히 폐허의 무더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손길이 거두어질 때 파괴자는 그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내 천사를 향하여 이 세상의 파멸을 막고 계시는데 이 죄악 때문에 성령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면 사탄은 모든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재난을 인간 세상에 터뜨려낼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대쟁투 614페이지에 보면 영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의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붙들고 이 세상의 재난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서 터졌던 그러한 사건들은 세계 도처에서 삽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이렇게 안전한 가운데 신앙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은 가깝다. 모든 도시들은 도처에서 뒤집어 엎어질 것이다. 모든 도시에 혼란이 있게 될 것이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리게 될 것이며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그 미국의 그 경제의 중심, 정치의 중심이 막 타격을 받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시점에 또 다른 폭탄 테러 위협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말레이시아의 최고 높은 빌딩을 향해서 또 다른 테러 위협이 여전히 전파되고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빌딩을 비워내는 일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건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그 인간이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놓은 구조물들이 틀림없이 넘어지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나는 화재에도 끄떡 없으리라고 간주되고 있는 가장 값비싼 건축물들을 보아왔다. 그런데 소돔이 하나님의 복수의 불꽃 속에서 멸망되었던 것처럼 이 거만한 구조물들도 재가 될 것이다. 인간의 위대함을 뽐내는 기념물들은 최후의 대파멸이 세상에 임하기 전일지라도 부서져 먼지로 화할 것이다. 재림 때 다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재림이 있기 전에라도 이 거대한 빌딩과 구조물 죄악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구조물들이 파괴되는 파멸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 뉴욕시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무자비하게 시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그분의 기별은 대도시 뉴욕에 전해져야 한다. 그곳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심지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한번 대심으로써 그들이 마지막 큰 날을 대비하여 모은 재산을 파괴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 뉴욕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지만 그들이 계속 복음을 거절했을 때에 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뉴욕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빛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은 언젠가 그곳에 있는 큰 건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복시키는 힘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도처에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악 때문에 이 땅에서 도시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실 때에 일어날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을 지금 파멸로 몰아가고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거두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기록은 지금부터 130년 내지 14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물들은 화재에도 끄떡 없으리라고 보증되었으며 그것들은 그들의 소유주와 건물주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세워졌다. 그 여러분 빌딩 제가 몇 주 전에 가서 이제 봤습니다. 뉴욕에 전도회하러 가서 건물을 봤는데 정말 그전에도 한두 번 봤지만 엄청난 건물입니다. 아주 휘황찬란하고 모양 자체가 얼마나 멋지고 듬직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건물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입니다. 다음에 내 앞으로 지나간 장면은 화재 경보였다. 사람들은 화재에 견딜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것들은 완벽해, 안전해.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들은 마치 수지로 만들어진 것처럼, 송진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루어졌다. 소방차들은 파괴를 막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 소방수들은 펌프질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계시 가운데서 그러한 장면들을 보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송진으로 지은 집이 무너져 내려 타버리듯이 그렇게 건물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 건물이, 그 어마어마한 건물, 그 튼튼한 건물이 단지 그 한 뭐 불과 한 시간 사이에 그냥 뭐 맥없이 주저앉아서 먼지로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를 향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머리를 들라 이것입니다. 머리를 들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다 믿죠? 다 믿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조만간 모든 인류에 대한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결정이 내려질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구원을 받든지 거절하여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운명입니다. 바라기는 머리를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들고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를 들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세 가지로 간추려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 안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일심으로 연합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과 4절에 보면 힘센 천사의 외침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에 경고의 기별이 있습니다. 죄악의 바벨론에 살고는 있지만 빛을 갈망하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영혼들이 이 도심의 빌딩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신속하게 증거하고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이교와 혼합된 그릇된 교리 안에서 신앙을 하지만 참된 진리를 갈급하고 추구하는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이 수는 많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빛을 따라서 살고 싶은 영혼들이 이 도시 빌딩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사무실이 아마 어느 빌딩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 빌딩 안에 우리가 찾아보면 진리를 갈급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회 이것을 그냥 본당 전도회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모두 이 도심을 향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빌딩 안에 있는 여러분 사무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단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들을 이 정말 진리가 발산되는 이 예언전도 집회에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들음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도록 여러분 각자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이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 도심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들로 붐비고 있으나 진지하고 끈기 있는 노력들이 이 부류의 사람들이 처한 곳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의 귀한 원칙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 무슨 노력들이 없기 때문에 진지하고 끈기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본당에 있는 2-300명의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일할 밭보다 여기 소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나가서 일할 밭이 훨씬 넓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빛을 찾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부지런히 진리의 빛을 나누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면 우리의 모든 소유와 인간의 재물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엄청난 부, 그 그 엄청난 자료들이, 재산들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이 사람이 신앙을 소홀히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진정한 신앙을 가로막는 제1장애물은 재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막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지혜롭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뭐 큰 부자 없어요. 뭐 대단한 부자 없지만 우리 가진 것 적은 것이라도 여기 말씀하신 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심이 쏠려갈 것입니다. 제가 1984년 또 4년도에 필리핀에 공부하러 가면서 처음으로 홍콩을 들러가면서 카메라를 하나 샀어요. 카메라. 니콘 카메라 뭐 중에서 제일 수준 낮은 거. 저로서는 그때 굉장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뭐 가난한 전도사가 그래도 꽤 싸길래 그걸 하나 샀어요. 이제 필리핀에 쓰다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전에는 제가 뭐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집에 어디 나갈 때 문을 제대로 잠그거나 뭐 단속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카메라를 사고 난 뒤로는 아, 어디 나갈 때마다 그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려가지고 장롱에 어디다 갖다 놓으면은 도둑이 와서 꼭 거기만 뒤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또 옮겨놓으면 꼭 거기를 뒤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꽤 아주 불안하게 되더라고요. 없을 때는 편했는데 있으니까 관심이 자꾸 글로 쏠려요. 근데 언제 한번 제가 바깥에 식구들하고 어디 갔다가 안식일인 것 같아요. 안식일날 이제 오후 늦게 집에 들어봤더니 집에 그냥 옷이 한방 널려 있어요. 도둑이 와가지고 현금을 찾아보려고 장롱에 옷을 다 꺼냈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 그럼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걸 뭘 장롱에 넣고 다니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또 이제 있는 거라고는 카메라가 이제 가방에 하나 있으니까 그걸 들고 갔어요.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없어진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속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이제 어디 나갈 때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나가게 됐다. 그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요. 제가 그다음부터 어디 외출할 때 문에다가 쪽지를 하나 써놨어요. 주인 없을 때 찾아온 손님께 드립니다. 거기다가 이 집을 뒤져봐야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래 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를 쓰고 어디 갈 때 왜냐하면 그거 다 들춰내니까 그거 집어넣기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두고 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고 이웃에게 투자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로 쏠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어 놓으면 그것이 하늘에 쌓여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쌓아놔봐야 내 목숨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쌓아놔봐야 한번 재난을 당해서 그냥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아침에 교회 가면서 동전 두 개를 받았어요. 하나는 용돈으로, 하나는 헌금으로. 동전 두 개를 들고 교회를 가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하나가 떨어져서 또르륵 굴러가더니 하수구로 빠져버렸어요. 그때 이 아이가 하나님 동전이 빠졌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수입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11조 헌금 이웃 위해서 뭐 이런 거 좀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 언제나 계산을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런 미련한 삶을 청산하고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적절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농사가 잘 돼가지고 굉장한 수확과 소출을 얻었습니다. 창고에 꽉 채워두고 그저 몇 년을 그냥 놀아도 먹고 살 정도로 이제 말이 생겼습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그 애써 모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람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미국의 테러 사건으로 그 폭발 테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암병으로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런 병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재난과 사고의 위험을 안고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준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과 정직하게 관계를 맺고 재물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정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면 다른 사람은 미워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심히 증오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그 빚을 어디다 갚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정론 5권 200페이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시련들을 견디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얼마나 열렬해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어진 하루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시다가 언제 내 목숨이 다할지라도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라도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영적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